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28절까지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여러분 이 연극하는 거 잘 보셨죠? 잘 기억 생생하게 하고 계시죠? 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더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겉으로 흐르는 뜻이 있고요. 이 겉으로 흐르는 뜻 안에는 그 안쪽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과일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든 과일은 껍질은 별로 맛이 없죠. 수박 껍질 맛있어요? 맛없죠. 수박 껍질, 또 뭐 파인애플 껍질 맛있어요? 맛없지만 그 안쪽이 맛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왜 재미가 없냐면 껍데기만 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이다. 그 안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너무 재미가 있는 것이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제 사람의 말도 말로 들어야 돼요? 마음을 들어야 돼요? 마음을 들어야지.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내가 할머니한테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지만 카네이션을 한번 이렇게 달아드렸어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돈을 참 많이 주셨거든요. 항상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저한테 돈을 꼭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 카네이션을 이렇게 딱 달아드렸는데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한테 뭐라 하냐면 아이고 썩을 놈의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할머니한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더니 우리 할머니가 너무 흉악한 저주를 하시더라고 나한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썩을 놈? 지랄. 아주 이거는 진짜 무서운 손자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될 이야기죠. 근데 그게 우리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때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뭐든지 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감춰진 뭘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을 받아야 된다. 마음을.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핍박,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마음이 기뻐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이 난 지 3일쯤 됐을 때 급성 뇌수막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서울 한양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우리 이제 제 아들이 먼저 이제 제가 전주에서 전주 예수병원이라는 곳에 처음 입원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 열이 40도 이상 올라와서 열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아이를 낳은 지 3일 후에 애가 발병했으니까 우리 제 아내가 몸조리를 할 겨를도 없이 보통 애를 낳으면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3일쯤 지나서부터 병원에 가가지고 계속 밤을 샜거든요. 힘들었죠. 그리고 우리 애기는 한 열이 계속 나더니 한쪽 눈이 앞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쪽 눈이. 아주 심하게. 이만큼 정말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뭐야? 아, 이 사람 맞아?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한쪽 눈이 이만큼 막 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란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소아과 의사예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제 딱 오더니 뭐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의학 용어를 막 써가면서 그쪽 그 병원 큰 병원이니까 그 병원 과장하고 얘기를 한참 하더니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얘야 이 아이가 아주 심각하다. 내가 이런 말해서 좀 상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애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살아도 너무 골치 아프다. 설령 살아도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소아과 의사인데 소아과 의사가 웬만하면 그런 말 안 하겠죠. 근데 우리 아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단 말이죠. 그래 이제 그 뇌에 염증이 생긴 것은 이거를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척수를 뽑아요. 척수라는 게 뭐냐면은 척추 사이에 있는 물인데 그 뇌하고 척추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물이 이렇게 흘러요. 뇌에서 뒷골수부터 척추로 물이 이렇게 그걸 척수라고 하는데 척추 사이에 있는 물이라 그래서 척수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척수를 뽑아가지고 뇌에 균이 얼마나 있는가를 늘 이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척추를 건강한 사람도 한 번씩 척수를 뽑으면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사가 이제 그 레지던트 의사들이 뭐 레지던트부터 4년차까지 있는데 1년차가 있고 3년차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를 맡은 의사가 두 명인데 여자는 척수를 잘 뽑아요. 그 여자 의사는 아주 긴 바늘을 가지고 척추 사이에 바늘을 탁 꽂아가지고 척수만 딱 빼내는데 그 여자 의사가 뽑으면 우리 아이가 울질 않아요. 근데 그 남자는 레지던트 1년차인데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부시시 해가지고 잠도 안 깬 눈으로 막 이렇게 눈곱도 껴가지고 막 대충 와가지고 손톱도 막 길어가지고 손톱 사이에 때도 막 많고 비실비실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척수를 뽑는다고 이제 탁 우리 아이의 척추 사이에 바늘을 탁 꼽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기가 앙! 하고 울어요. 우는데 그 탁 꽂을 때 우리 집사람이 움찔 하는 거예요. 움찔. 예? 그러니까 애기에게 바늘이 들어가니까 엄마 마음에도 바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봤습니까? 예. 애기한테 바늘이 들어가니까 엄마 마음에도 바늘이 들어가더라. 내가 그때 실감했다니까요. 아이, 근데 이 의사가 딱 그 계열 피가 섞이면 안 돼요. 잘 척수만 딱 뽑아야지. 피가 섞이면 이 검사가 잘 안 되거든요. 아이, 딱 뽑더니 다음 났다고 와서 한 번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마치 저승사자가 나타난 것처럼 내 아내가 막 경기하듯이 싫어하더라고요. 아이, 저놈 또 왔네? 그러더라. 아이, 다음날 와서 보라고, 아이, 어제 뽑았는데 좀 적게 뽑아가지고 오늘 마저 좀 더 뽑아야 되겠다고. 그래, 막 내 아내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 탁 꽂으니까 막 내 아내가 움찔하더라고요. 눈물을 찔끔 흘리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막 그렇게 아픈데 목사님께서 이제 박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우는 사람에게는 항상 울 일이 생긴다. 웃는 사람에게는 웃을 일이 생기고, 우는 사람에게는 울 일이 생긴다.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교학교에 딱 가니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이렇게 보니까 받는 사람은 평생을 받아야만 하는 형편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은 평생을 줄 수 있는 형편 속에서 삽니다. 근데 진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꾸고 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꾸고 받으니까 계속 넉넉해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받아야만 하는 형편 속에서 살더라고요. 돈 빌리는 사람은 평생 빌리면서 살아요. 근데 주는 사람은 항상 줄 수 있는 형편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목사님이 웃어라. 웃는 사람에게는 항상 웃는 일이 생긴다. 하지만 우는 사람에게는 울 일이 생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늘이 땅에게 나쁜 걸 준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은 땅에게 항상 좋은 걸 주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하늘은 땅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단지 인간이 내 생각에 안 좋은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걸 주신다. 근데 내 아들 상태는 진짜 심각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애가 아프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어디 갔다 오면 내 아내는 항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내가 요즘은 내 아내가 보면은 어디 갔다 오면 자고 있고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아이가 아플 때는 항상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배당 우리가 이제 옛날에 지금 강북교회인데요. 강북교회 원래 전신교회가 서대문교회잖아요. 제가 서대문에 있었는데 89년도에. 근데 이제 그 서대문교회 아주 차가운 그 예배당 바닥이었거든요. 스티로폴 하나 이거 장판 하나 깔아놓은 차가운 바닥인데. 근데 봄에 3월인데 3월이니까 좀 춥잖아요. 또 그 강북이니까 더 춥죠. 그래 이제 예배당 햇빛 창이 이렇게 해가 딱 들면 그 해가 든 따뜻한 쪽에 방석을 하나 깔고 제 아내가 무릎을 꿇고 항상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서로 따로따로 기도를 하는데 아침 밥을 먹으면서 똑같이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내게 말씀을 주셨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면 요한복음 11장 4절.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여기 찾지 마시고 자막만 한번 띄워보세요. 아이 빠르게 잘 띄우네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자 따라해 보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예,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 이 말씀을 그날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제 아내하고 저한테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아침을 먹는데 여보, 내가 아침 성경 읽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어. 내 아내 똑같이, 나도 똑같이. 야,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살리시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아이를 데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서 병원에 갔어요. 지금 뉴욕에 계시는 최전은 목사님이라고 계시, 그때 우리 교회 작년 회장이셨는데 함께 병원에 갔는데 한양대 병원에 계신 거기 이제 그 간호사로 계신 우리 자매님이 계셨는데 높은 간호사였어요. 제 손을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고, 아기가 병이 하나 더 생겼다고. 예? 아니 지금 병 하나만으로도 죽기 충분한데 또 하나 더 생겼다고요? 아, 아기가 눈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지 않느냐고. 이게 눈 안쪽에 혹이 있어가지고 혹이 눈 알을 밀어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눈을 안과에서 이제 수술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안구를 적출하고 이렇게 빼내고 그 뒤쪽에 혹이 뭐가 있는지를 검사 좀 봐야 된다. 근데 얘가 너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수술 도중에 실명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인을 해라. 수술 도중에 실명이 돼도 괜찮다는 사인을 해라, 부모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기쁘게 갔다가 아이 거기서 뜻하지 않은 더 실망스러운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힘이 하나도 없이 집에 와가지고 들어 누웠어요. 제가 이렇게 근대자로 들어 누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저를 잡아 먹으십시오. 차라리 왜 이렇게 내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 주말의 명화 한번 봤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아이 우리 교회에 육신적인 형제 자매들 많은데 그쪽으로 쏜 화살이 내한테 잘못 맞은 겁니까? 아, 내가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딱 꿇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의사 말은 잘 믿네?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내게 너 의사 말은 잘 믿네? 너 의사가 하는 말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은 믿지 않지? 아, 내가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의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아주 심각하다. 뇌 종양도 있는 것 같다. 이게 단지 뇌수막염뿐만 아니라 종양까지 있다면 이제 이 아이는 거의 살 가능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도 형편의 소리, 의사의 소리, 이 소리가 더 크게 오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더라고요.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더란 말입니다. 무릎을 딱 꿇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너 의사 말 참 잘 믿네? 내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의사 말을 믿어가지고 계속 믿는다 칩시다. 의사는 나한테 우리 아이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을 거야, 안 될 거야, 절망이죠, 절망. 그럼 제가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슬픔과 고통과 사망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성경은 소망의 책이거든요. 무슨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디를 열어봐도 소망이 있다. 어디를 열어봐도.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한 번도 절망을 말씀하지 않았다. 항상 소망으로 넘치는 책이거든요. 이 성경은 놀라운 책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은 따뜻한 책이다. 어떤 책이라고요? 이게 따뜻해요. 이 성경이 온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 따뜻한 마음과 차가운 마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도 물하고 똑같아요. 이 물이 차가운 물은 커피가 녹아요? 안 녹지. 소금이 녹아요? 안 녹지. 안 녹아요. 안 녹지만 따뜻한 물은, 뜨거운 물은 소금을 넣어도 녹고 커피를 넣어도 금방 녹는단 말이에요. 형체가 없어지는 거죠. 차가운 마음에는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계속 있어요. 억울한 일 하나 당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며느리하고 싸웠다. 그게 10년씩 가요. 한번 싸우면. 그리고 자꾸 말하잖아. 내가 이런 일 있었다. 한 말 또 하고, 1년 지나도 또 하고, 2년 지나도 또 하고.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 계속 그게 안 풀어져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자, 왜냐? 왜 그 마음이 차갑다는 거예요. 그 말,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차가우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생기고 어려움이 하나 들어오면 이게 마음에서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이게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는 거지. 근데 마음이 따뜻해지면, 따뜻한 마음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 없어져요. 그게 내 마음에서 이 덩어리가 남아있질 않아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마음이 따뜻하니까. 그럼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 차갑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자체가.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따뜻함이 들어오냐면 이 책이 따뜻한 책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온기가 있다 그랬죠. 온기. 따뜻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놀라운 것은 내 마음이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근심도 사라지고, 예? 고통도 사라지고, 어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거 느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분명히 이게 큰 어려움인데 어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인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 교회 직장암 말기에 걸린 형제가 한 분 계신데, 한의사예요. 아, 이 형제가 작년 11월 달에 박옥수 목사님 집회 때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형이 예수 옛자도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싫어해요. 야, 내가 볼 때 저 형제가 구원 받으려면 한 30년은 걸리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아, 정말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인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기어오다시피 해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 부인되는 자매님도 한의사예요. 10년간 전도했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는데 남편도 한의사고 아내도 한의사, 둘 다 따로따로 큰 병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암에 걸려가지고 기어오다시피 해서 우리 집회 첫째 날 왔어요. 근데 신기한 게 목사님 말씀을 딱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 동안에 자기가 똑바로 앉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똑바로 앉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다음 날 와서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 구원을 딱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몸에 암이 있지만 마음에서 다 나아버렸어요. 그 형제는 다 나았어요. 그 암이. 이 형제가 그 다음날부터 해가지고 새벽 기도서부터 교회를, 지금까지. 그때 1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죠. 새벽 기도서부터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 와 있어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교회에서 한의사 때리쳤어요, 지금. 한의원. 한의원 때리치고, 아이, 지금 내가 한의원이 중요하냐? 내가 이 복음이, 야, 이 복음 너무 좋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참가했는데, 우리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회에 시골 사람들 서울 구경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에서 이제 차를 빌려가지고, 버스를 빌려가지고 서울에 갔는데, 그 세종문화회관 다 칸타타를 처음으로 이분이 보고, 아내하고 나오면서 아내 손을 잡고, 아, 행복하다! 그랬다 하더라고요. 예? 아, 너무 행복하다. 당신, 이렇게 행복한 교회인데, 왜 이렇게 짜증냈어? 예? 그러면서 막 아내를 뭐라 하더라고. 요즘 계속 뭐라 하더라고요. 당신, 이렇게 행복한 교회 있으면서 왜 이렇게 짜증냈어? 당신이 잘 안 들었잖아. 아니, 안 들어도, 당신이 잘, 자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자꾸 얘기했어. 당신이 안 들은 거야. 그랬나?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하여튼 이 형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걸 생각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대요. 말씀을 생각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암에 대한 두려움이 다 없어지고 아,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셨다. 이런 마음이 확 오면서 너무 기뻤다는 거죠. 너무. 자,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기가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의 암도 녹이고 슬픔도 없애고 고통도 없애고 모든 근심의 덩어리를 다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고통이, 말씀과 슬픔이 절대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없어요.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예,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당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귀가 또 나한테 뭐라 하냐면, 너, 그래, 믿어. 너 믿어가지고 큰 소리 쳤다 치자. 근데 나중에 네 애가 죽어봐. 그럼 사람들이 다 너 욕할 거야. 네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널 욕할 거야. 너 믿은 다음에 잘못되면 어쩔래?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내게 들려오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그냥 믿어. 하나님이 너한테 믿으라 했으면 결과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 그래서 설령 잘못된다 하더라도 믿어, 하나님을. 너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결과까지 다 하나님께 다 맡겨. 다 던져, 하나님께. 네가 붙들 게 하나도 없어. 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 수술하는 날이 이제 눈을 이렇게 눈 안쪽에 있는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 수술하는 날인데 그날 딱 병원에 갔었는데 그 전날 한 만 24시간 사이에 우리 아이 눈이 쏙 들어가서 정상이 돼 버렸어요. 예? 완전 정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아, 그리고 우리 마음이 너무 기뻐서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지 45일 만에 우리 아이는 깨끗하게 나와서 퇴원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 바로 맞은편에 또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는 황달로 입원한 아이인데 별거 아닌 아이였어요. 그 황달은 별거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황달 자주 생기잖아요. 그런 치료법도 간단해요. 근데 그 황달이 그 애가 낫질 않는 거예요. 그 애기 엄마가 여유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 의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 애기가 심장에 구멍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몸에 누런 게 이게 안 없어지는 것 같다. 심장에 구멍이 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때부터 이 엄마가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엄마 그 슬픔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울면은 그 사람이 울면요 눈물이 어디 떨어집니까? 손에 떨어지거든요. 손에 대부분. 눈물을 뭐로 닦아요? 발로 닦아요? 손으로 닦잖아요. 그렇죠. 눈물을 손으로 닦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물을 흘리면 손이 차가워진단 말이에요. 손이. 손에 눈물을 자꾸 닦으니까 손이 차가워지지. 그래서 눈물 젖은 손으로 아이를 붙잡고 있으니까 차가운 손으로 아이를 붙잡고 있게 되는 거예요. 차가운 손으로. 그 애는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하루 전날 죽었어요. 하루 전날. 제가 그때 뭘 느꼈느냐면은 이 따뜻한 손과 차가운 손이 이렇게 다르구나.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 보통 그림을 그릴 때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뜻해집니다. 식물은 다 태양을 바라보죠. 그래서 따뜻함, 그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단 열매를 맺죠. 어두움은 태양을 등지고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절망을 보통 그릴 때 그렇게 그리죠. 태양을 등지고 땅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 차가워진단 말입니다. 태양을 등지니까 저절로 그늘이 생기고 차가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야, 그 사람이 웃는 사람에게는 진짜 웃는 일이 생기고 우는 사람에게는 울 일이 생기는구나. 근데 사람들이 웃고 싶어도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싶어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가 항상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3장 어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마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말씀 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이 아이를 봤습니다. 장녀 두 명이 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서로 자기 아이라 하는,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다. 저런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다. 둘이 싸우는 거죠. 아이 하나를 두고. 솔로몬이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이 나라를 맡아서 이 재판을 하는데 모든 백성 앞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만일 이 아이가 가짜 엄마의 품 안에서 살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솔로몬의 마음에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에. 왕의 마음에는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나. 내가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딱 하나예요. 이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인데 이 아이를 진짜 엄마의 품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것, 그게 이 아이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갑자기 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 아이를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반은 저에게 주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애기가 고기 덩어리인가? 반으로 자르라고 저 죽이란 말 아니야. 그럼 죽는 거야? 저에게 죽는 거야? 난리가 났어요. 자,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말했느냐?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내 아이의 등에 굵은 주삿바늘이 쑥 들어가니까 내 아내의 마음에도 주삿바늘이 쑥 들어오더라고. 움찔하더란 말입니다. 엄마와 아이는 따로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주삿바늘이 들어오면 엄마 마음에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엄마에게 칼이 들어오면 엄마, 자, 아이에게 칼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아이에게 칼이 들어오면 엄마 마음에도 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아이에게 죽음이 오면 엄마 마음에도 죽음이 와요? 안 와요? 죽음이 온다. 이게 솔로몬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죽여라 이렇게 해놓고 누구 마음에 죽음이 들어가는가를 본 거예요. 누구 마음에 죽음이 들어가는가? 누구 마음에 고통이 들어가는가? 누가 더 슬퍼하고 누가 더 고통하는가? 누가 죽음 앞으로 내려가는가? 그걸 본 거죠. 아니라 다를까 진짜 엄마가 갑자기 탁 꼬꾸라지면서 엉엉 울면서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더란 말입니다. 아이가 죽게 됐으니까. 여러분, 딱 죽음 앞에 선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내가 죽게 됐다. 그러면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니까요. 그 마음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붙잡지 않죠. 다 포기하죠. 생명만 얻으면 되겠다는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자, 이 엄마가 내 아이가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계속 내 아이라고 주장하면 저 여자는, 예? 저 여자는 포기하지 않을 게 틀림없어. 저 여자는 창녀니까. 저 여자는 욕심으로 이 아이를 붙들고 있으니까. 저 여자는 포기 안 할 거니까. 내가 주장하면 이 아이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왕에게 울면서, 왕이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저에게 주십시오.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예? 예, 왕이시여.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왕이 그렇게 결정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그냥 싹둑 잘라버리십시오. 자, 여러분, 가짜 엄마는 왕의 말 되게 잘 듣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왕의 말을 되게 잘 듣는 것처럼 보여요. 이 가짜는 말만 듣지 마음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말만 듣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왕과 되게 가깝게 보여. 왕의 말을 되게 잘 듣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근데 이 여자는 마음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가짜니까, 이 여자는. 자,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옛날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영화 이런 영화예요. 닥터라는 영화인데 어떤 의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굉장히 부유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만하고 오만해가지고 아내하고 이혼하고 자식들이 다 떠납니다. 그래도 뭐 떵떵거리면서 돈 많고 내가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삽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의사가 어느 날 암에 걸린 거예요. 예? 의사가 의사의 위치에서 환자의 위치로 내려온 거예요. 암에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들이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 환자가 돼보니까 의사에게 가서 궁금한 게 많지. 여러분도 환자가 되면 궁금한 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잖아요. 의사에게 뭐라도 묻고 싶잖아요. 근데 의사는 항상 똑같은 질문만 받으니까 귀찮거든요. 대충 대답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 이 의사가 환자의 위치가 되니까 너무 의사들이 불친절하다.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불친절하게 환자들을 지금까지 대했구나. 내가 너무 오만했구나. 난 이제 얼마 못 사는데 내 아내가 너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내를 찾아갑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너무 잘못했어. 미안하오. 내게 돌아오시오. 그때 이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알았다고. 그럼 또 뭐라 하냐면은 이 남편이 내 아이들도 다 내게 돌아왔으면 좋겠소. 당신이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이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어떤 사람이 멋진 집을 지었소. 그래서 정원을 멋지게 꾸미고 이 사람 새를 너무 좋아해서 그 자기 집 정원에 새가 가득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걸 갖춰놓고 새들아 이리 오너라, 하늘에 있는 새들을 향해 손짓했단 말입니다. 하늘나는 새들아 이리 오너라, 내 집 정원에 가득히 여기서 쉬어다오, 너희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여기서 노래해다오, 우리 집 정원에서. 근데 희한하게 새들을 향해 손짓하니까 새들이 와요? 안 오더라. 오던 새들도 손짓하니까 다 돌아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의사가 지쳐가지고 손을 내리고 벤치에 앉아서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쿨쿨 잠이 들었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그 집 정원에 새들이 가득했다. 새들이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잠이 깼단 말이에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의 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손을 내려놓으면 다 당신에게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의 주장으로, 당신의 독선으로, 당신의 고집으로 막 우리를 이끌려고 했지 않소. 그러나 당신이 손을 내려놓으세요. 우린 다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 새를 향해 손짓하면 새가 옵니까? 안 오지.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향해 손짓한단 말이에요. 행복아, 우리 집에 가득 머물러라. 행복이 옵니까? 오던 행복도 도망가요. 오던 행복도. 기쁨아, 내 가정에 가득해라. 기쁨을 향해 손짓하는데 오던 기쁨도 도망간단 말입니다. 오던 기쁨도. 내가 손짓하면 안 와요. 언제 기쁨이 내게 찾아오느냐. 내가 손을 내려놓으면. 내가 내 마음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손을 내려놓으면 새가 다 내 집 정원에 몰려오듯이 내가 내 주장, 내가 옳다는 마음,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 내가 잘한다는 마음, 내 자신을 믿는 마음, 이런 마음을 포기해버리면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저절로 모든 것은 다 저절로 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왕은 누구에게 이 아이를 줬느냐면 포기한 자에게 주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왕은 누구에게 이 아이를 주었느냐? 포기한 자에게 줬단 말이에요. 포기한 자. 자기를 내려놓은 자에게 이 아이를 주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자기를 포기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신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손을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손을 탁 내려놓고 여러분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을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손짓하고 움켜잡으려고 할 때는 다 떠나갔는데 내가 포기하고 손을 내려놓으니까 다 돌아오더란 말입니다. 다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왕은 그 아이를 사망케 함으로써, 그 아이에게 사망을 선언함으로써 진짜 엄마를 드러내줬어요. 진짜 엄마. 진짜 엄마는 어떤 게 진짜 엄마냐? 그 마음에 죽음이 온 자. 먼저 아이에게 죽음이 왔을 때 먼저 죽음이 오고 먼저 슬픔이 와서 자기가 죄인의 위치에 탁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예? 죄를 짓지도 않았으면서도 죄인의 위치에 먼저 내려간 자가 진짜 엄마다 그 말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죄를 지은 적도 없으면서 이분은, 이 진짜 엄마는 온전히 의롭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마치 죄인 된 자처럼, 죄를 뒤집어 쓴 자처럼 죄인의 위치에 탁 내려가 버린 그 자가 진짜 엄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우리는 그 이 아이, 이 죽게 된 이 아이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마치 이 아이와 같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동안에 마귀에게 잡혀 있었고 멸망을 당했고 악한 자가 우리를 품고 우린 그 악한 자 안에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온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사형을 내렸어요. 멸망을 선언했단 말입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멸망을 선언했던 거예요. 자, 놀라운 건 뭐냐면은 왜 우리에게 사망을 선언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을 선언한 이유는 진짜 우리의 주인을 드러내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죽음이 선언됐을 때 누구 마음에 죽음이 먼저 오냐면 진짜 엄마 마음에 죽음이 먼저 오거든요. 그 말 이해가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멸망이 선언되고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 우리보다도 먼저 죽음이 오고 먼저 죄인의 위치에 내려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멸망을 알았어요. 맞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여러분이 낳기도 전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멸망을 아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멸망받을 것을 아셨을 때 그분이 먼저 죽음으로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먼저 죄인된 자리로 그분이 내려가 버리셨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온전히 담당하고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슬픔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죄인된 자리에 그분이 먼저 내려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엄마가 드러나니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그 아이를 진짜 엄마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겨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다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인 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그분 안에 두셨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게 놀라운 이야기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의 지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대표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나오죠? 여기 보세요. 28절을 보세요. 28절. 열왕기상 3장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에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 왕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지혜였어요.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엄마를 준 것, 진짜 주인을 찾아준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놀라운 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찾아보세요.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글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자, 여기 위에 자막 보세요. 못 보신 분들은, 못 찾은 분들은.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자, 우리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외우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사람으로서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예? 사람으로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예? 이 세상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죠? 그래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 솔로몬이 그 아이를 사랑해서 엄마를 줬잖아요. 엄마를 찾아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주셨다면 이제 예수님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은 내 거지. 내가 만일 이 책을 여러분에게 줬다면 이 책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면 이제 예수님은 내 거란 말입니다. 내 것. 예? 알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 예? 우리 성교회 기쁜 소식 성교회잖아요. 복음,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병자에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건 기쁜 소식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이 문이 잠긴 자에게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항상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경 66권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을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예, 66권 중에 네 권만 복음서라고 말해요. 왜 이 네 권만 복음서라고 하느냐? 이 네 권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자막 한번 띄워보세요. 자막. 자, 여러분 여기 보셨죠? 여기 보면은 복음, 그리고 복음이 세 가지인데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부활. 이 세 가지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요. 있어요. 나중에 이제 참고하시고.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이 세 가지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하나를 더 한다면 예수님. 자,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할 자? 구원할 자. 물에 빠져본 적 있어요? 자, 물에 빠져본 적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물에 빠져본 적 있다. 예, 내리세요. 어떻게 살았어요? 예? 어떻게 살았어요? 누군가 건져줬겠죠? 그죠? 누군가 여러분 건져줬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죄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 이 세상에 뛰어들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 물어봅시다. 내가 물에 빠졌어요. 난 혼수 상태예요. 거기서 나올 수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근데 구원자가 나를 건지러 들어오셨어요. 물에. 그럼 내가 구원받으려면 누가 잘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누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돼요? 구원자가 잘해야 돼요? 구원자가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대체? 아이고, 내가 잘 믿어야 되죠. 아이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되죠. 다 틀렸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으려면 누가 잘해야 된다고요? 구원자가.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하면 여러분은 다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만일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을 잘 건져내버렸으면 여러분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건지다가 여러분이 너무 몸집이 커가지고 건지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거지. 예?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느냐.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건데, 대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 자냐. 예? 우리 여기 저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대체 여기 앞에 계신 모친님, 예? 저 모친님은 대체 얼마짜리일까요? 예? 저 모친이 얼마짜리겠어요? 모친이 얼마짜리예요, 대체? 예? 본인 알아요, 얼마짜리인지? 예? 아이고, 좀 돈이 안 된다 하시네. 돈이 안 되는 분이다. 내가 전에 우리 교회 어떤 형제 선을 결혼식을 하는데 이 형제가 대체 얼마짜리로 보입니까? 그랬더니 거기 하객들자 한 분이 500원 그러더라고요. 500원짜리. 여러분, 그거 물론 사람마다 다 그렇게 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마이너스 인생이다. 나는 뭐 돈이 되긴커녕 나는 오히려 빚진 인생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대체 얼마짜리겠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자, 그건 여러분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면, 여러분을 잃어버리시고, 예, 여러분을 여러분 죄에 팔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팔린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에게 속했거든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했단 말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예,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낸 그 값이 여러분의 값이란 말이에요. 그 말 이해 가십니까?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낸 지불한 그 값이 여러분의 진짜 값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잃어버리고 값을 지불하셨는데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값을 지불하셨는데 누구를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값이 같은 거지.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를 줬으니까 나하고 예수님은 값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값이 같은 거지. 예?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만큼 여러분이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값이 안 나가. 나는 한마디로 똥값이야, 똥값.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잖아. 여러분은 죄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 왜? 자,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남이 벌 받으면 돼요? 예? 내가 벌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남이 벌 받으면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내가 잘못했는데 왜 예수님이 벌 받냐고. 뭔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윤리적으로. 예? 아니,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벌 받아야지. 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벌 받느냐?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내가 이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이사야 44장 21절. 자, 거기 보면 21절 보십시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자, 그 다음에 왜 네가 내 종이냐면 내가 너를 지었으니. 자, 거기다 줄 쳐봐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우리를 지었거든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는 내게 속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게 속했어. 넌 내 작품이야. 작품. 너는 내게 속했어. 내가 너를 지었거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삼성 핸드폰은 어디서 고쳐야 돼요? 삼성에서 고쳐야지. 삼성에서 만들었으니까 삼성에서 고치. 여러분들이 쓰고 있어도, 여러분이 삼성 핸드폰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도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삼성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고칠 수 있거든요. 왜?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맞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지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셔야만 했고,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22절 보세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네 죄를 씻어버릴 것이다. 네 죄를 다 없애버릴 것이다. 네 죄를 다 덮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 4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46장 4절. 이사야 46장 4절. 자,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끝까지. 왜냐? 내가 너희를 지었은 즉. 자, 내가 지었은 즉 그랬어요. 내가 만들었다, 너희를. 그렇기 때문에 안을 것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첫 번째 안을 것이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안는다는 말은 용서를 의미해요. 예? 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처음에 어떻게 해줬어요? 안아줬거든요. 안아준다는 말은 팔을 벌리고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죄사함을 말하고 있어요. 용서한다. 예? 자,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받을 것이다. 네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상태라도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지었거든. 내 아들이거든. 내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품을 것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품는다는 것은 뭐냐? 새가 알을 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알이 어미새의 품 속에서 품기워 있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완성되죠. 그렇죠? 완전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품을 것이요 이 말은 내가 너를 완전케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알이 품기워져 있는 동안에 완성케 되죠. 완전하게 된단 말입니다. 저절로 좋아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품을 것이요 이 말은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하겠다. 완전하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구하여 내리라. 구하여 내리라는 것은 뭐냐? 장래에 대한 보장이에요. 이후로 무슨 일이 생기든지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죄를 씻어줄 것이고 품을 것이요. 완전케 할 것이고. 구하여 내리라.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느냐?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누구시라고요? 예, 그분은 우리의 참된 주시란 말입니다. 예? 우리 찬송가 있죠? 나의 주,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 무릎 꿇고서 모두 찬양해,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시다. 참된 주시다. 그래, 그분이 지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책임지셔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만이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잘못하면 부모에게 다 책임을 묻잖아요. 왜? 주인이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시키셨습니까? 안 시키셨습니까? 시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우리들의 참된 주이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여러분과 저의 참된 주님이셨다. 그분이 참된 주인이셨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셔야만 했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이셨음을 드러내셨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두 번째, 장사. 이 장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장사는 무덤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죠. 그 말 이해가십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무덤에 들어가서 사망에 갇히는 것이거든요. 이 장사의 의미는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에 갇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들어가서 사망에 갇힐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갇히신 거예요. 우리 대신 갇히심으로 거기 갇힐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사망 안에 갇히셨던 것이다.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은, 자,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핵심이지만 좀 더 자세히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자,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느냐면, 죽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거든요. 죄값을 지불해 주셔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되거든요.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죽으려면은 몸이 필요하거든요. 몸이 있어야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참 또 놀라운 것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다. 예? 죽어야지 죽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사망의 왕, 죽음의 왕이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사망의 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 안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왕인 마귀를 잡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잡은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없앴단 말입니다. 왕이 죽으면 나라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죠? 그래서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셔서 사망이라는 나라를 예수님이 패해버리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사망에서 해방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되시죠?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다 써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린 이 말씀은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체를 입으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 다음에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드린 이런 이야기, 이 말씀 두 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분이 사망 안에 들어가심으로 마귀를 없이 하시고 사망을 패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이 패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습니까? 아멘?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게 장사의 의미다. 장사는 그분이 무덤에 갇히심으로, 사망에 갇히심으로 거기 갇힐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키셨던 것입니다. 아멘. 자,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 왜 부활하셨어요? 자,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예? 여러분, 이건 판결이거든요. 판결. 판사가 여러분을 죄 없다 그러면 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판사가 죄 없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죄 없는 거예요. 맞죠? 죄 없다 그러면 죄 없는 겁니다. 판사가. 자, 여러분, 사람이 왜 감옥에 가느냐? 죄 때문에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죄값을 다 지불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온단 말이지. 죄값을 다 지불해버리면 더 이상 거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은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증거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나와버리셨다. 부활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다는 결정적 증거다. 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모두 씻어졌다는 분명한 증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보세요. 여기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의롭다 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예수님은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어려워 쉬워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죄인 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여기서 뭐 한 거 있어요? 여러분 한 거 있지? 죄 지은 거. 여러분 죄에 빠진 건 여러분이 한 거예요. 자, 그것도 사실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여튼 예? 다 들으셨겠지만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죄인 된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 놓으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해 놓으셨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죄에서 온전히 구원해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해놓으셨고 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녀의 위치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구원했으니까 예수님하고 여러분은 달라요? 같아요? 똑같은 거지. 예수님의 값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계실 수 있고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주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당당히 가는 거지. 당당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예수님과 더불어 놀랍게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전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걸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될 거예요. 예? 우리가 금년에 이 복음을 전합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 매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박옥수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누구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셨다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예수님 안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먼저. 여러분, 원래 처음에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믿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을 스스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처음 믿은 분이 그 아들 된 예수님이에요. 그 아들 된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분이고 처음 믿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거든요. 또 이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셨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사람의 죄가 씻어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죄는 씻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예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가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하지만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온전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으란 말입니다. 나는 성경을 잘 읽을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잘 깨닫는 분이니까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기도 잘해요? 못해요? 그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란 말입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내 입술에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냥 입을 열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도우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모든 일을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신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어봅시다. 내가 이번에 여기 와서 여기 노인 수양에 와서 내가 지금까지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조금 애매했는데 여기 와서 내가 분명해졌다. 내가 잘 몰랐는데 분명해졌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번쩍 들어보세요. 예? 아, 내가 이제 정확합니다. 나는 온전히 의롭습니다. 자, 그런 번쩍 손 들어봐요. 예. 예. 손 번쩍 드세요. 예. 들고 계세요. 손 번쩍 들고 계시라니까. 예. 예, 내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든 손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엄마를 찾아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모두 씻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으며 또 하나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많은 노인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제 이들이 연약하지만 이들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강하시오니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수양이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